5. 하나님 나라.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행동 무대에 나타났던 당시 유대인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거의 100년이나 궁지에 빠져 있었는데 이방 군주들에게 어찌하여 계속 종속돼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가르치기를 정의는 반드시 번영과 권력으로 보상받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나? 다윗 왕권은 왜 버림받고 공석이 되었나? 모세의 교리와 유대 선지자들의 훈계에 비춰볼 때 유대인은 자신들의 민족적 황폐함이 왜 오래 계속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수와 요한의 시대보다 약 100년 전에 새 학파의 종교 선생들 구촉말로 온 자들이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다. 이 새 선생들은 민족의 죄에 대한 벌을 유대인이 지르고 있다는 구실로 그들의 순환과 굴욕을 설명하려는 한 믿음 체계를 이끌어냈다. 그들은 예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및 기타 포로 생활을 설명하는 데 적용됐던 잘 알려진 여러 이유에 의존했다. 그러나 종말로 온 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야 하며 고통받는 날은 거의 지나갔으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단련은 거의 끝났으며 이방 외국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다. 로마 통치의 종료는 그 시대의 종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 세 선생들은 다니엘의 예견에 깊이 의존했고, 창조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세상 나라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끈기 있게 가르쳤다. 당시의 유대인 정신 속에서는 이것이 요한의 교훈과 예수의 교훈의 골자가 됐던 그 단어 곧 하늘나라의 의미였다. 팔레스틴의 유대인에게 하늘나라는 단지 한 가지 의미가 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 곧 메시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완벽한 능력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절대로 정의로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국가를 의미했다. 요한의 시대의 유대인은 모두 기대하면서 질문했다. 천국은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이방 나라들의 통치는 곧 끝날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오랜 시대에 걸쳐 품었던 소망이 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달성되리라는 생생한 희망과 강렬한 기대감이 온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다. 유대인들은 도래할 전국의 본질을 추측하는 데서는 크게 달랐던 반면 그 사건이 박두했고 가까이 심지어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나같이 믿었다. 구약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은 팔레스틴에 나타날 새 왕을 원했는데 다윗 왕의 후계자 곧 온 세상에 정당하고 의로운 통치자로서 인정받을 그런 메시아가 적들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스릴 재건된 유대 나라를 글자 그대로 원했다. 이보다는 작은 무리지만 또 다른 집단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도래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은 어떤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 설립을 예고할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이 나라는 영구한 통치권이 되고 죄는 끝나고 새 나라의 시민은 이런 끝없는 복을 누리면서 불멸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씻어버리거나 정화시키는 어떤 맹렬한 단련이 이 세상에 새 나라를 설립하기 전에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자들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모든 불신자를 멸망시키고 신실한 자들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가르쳤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천국의 도래를 예고할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그 심판은 불의한 자에게 벌을 주고 최종으로 파멸시키는 마땅한 판결을 받도록 넘겨주는 동시에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믿는 성도들을 사람의 아들과 함께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리로 높일 것이요 이 사람의 아들은 되찾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후자의 이 집단은 많은 경건한 이방인도 새 나라 공동체에 받아들여 칠 수 있다고 믿기까지 했다. 유대인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이 직접 신성하게 간섭함으로써 이 새 나라를 세울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가졌지만 대다수는 어떤 중재하는 대표자 곧 메시아를 개입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요한과 예수 시대 사람의 정신 속에서는 이것이 메시아라는 용어가 간직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가능한 의미였다. 메시아가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 또는 의로운 삶을 선포하는 자를 가리킬 수는 없었다. 유대인은 그런 모든 거룩한 사람에게 선지자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메시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야 했으며 메시아는 새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설립을 이끌어야 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유대인의 전통적 감각에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 점에서도 역시 유대 선생들은 의견이 달랐다. 옛 선생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교리에 집착했다. 새 선생들은 새 나라는 하늘나라이므로 새 통치자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쪽에 오래 앉아 계셨던 신성한 어떤 인물일지 모른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새 나라의 통치자를 이렇게 상상했던 자들은 그는 인간 메시아가 아니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된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렇게 맡으려고 오래 기다려온 하늘 왕자라고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고 선포하면서 요한이 나아갔을 때 유대 나라의 종교적 배경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천국이 도래한다는 요한의 선포는 그의 열정적인 전도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정신 속에서 적어도 여섯 가지 다른 의미가 있었음이 명백해진다. 그러나 요한이 사용했던 구절에 그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든지 상관없이 유대 왕국을 기대했던 집단들마다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세련되지는 않았으나 의로움과 회개를 부르짖는 이것은 전도자의 선포에 매료됐는데 그는 듣는 이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여 도망치라고 매우 엄숙하게 권고했다.